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이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실 텐데 지금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잘 나오셨나요?
저는 이것저것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준비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결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합니다.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조건 해내야 하고 또 내가 이루려는 것이 절대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은 무시하거나 희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전부 용서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와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지 괜찮은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수단과 결과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를 알아보면 오늘 주제에 대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일상을 영화롭게 방송을 통해서 잘 배워서 이제는 어디에서 지혜를 찾아봐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되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여 믿게 하는 전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말 한마디로도 가능했을 텐데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든 방법으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네요. 하나님이라면 그냥 당장에 죄인들을 잡아다가 혼내주시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알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행하는 철학 사상이나 지혜, 지식이 너무 뛰어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철학이 유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도 여러 철학이나 사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세련된 사상이나 유행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미련하고 또 촌스럽게 보였다는 거네요.
네,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급 간부들이어서 유명한 철학자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은 많은 추종자들에게 돈을 받고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화려하고 돈 많은 철학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자기의 가르침을 고급 간부들이든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사상을 연설하면서 박수를 받고 돈을 받았던 철학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주라고 하신 그대로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노동도 같이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바울처럼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광야를 지나온 과거가 있었기에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던데요. 기적을 경험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에게도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이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철학이라는 지혜를 통해서 인류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던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절제와 금욕을 추구하던 스토아 철학 모두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도 사람보다 가장 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죠.
만약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겠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전도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강제로 믿으라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목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성경 구절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배워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이 창세기 말씀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다른 나라 땅을 침략하고 정복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건가요?
슬프게도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믿지 않는 다른 나라와 그 민족들을 정복해서 지배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구약시대의 정복전쟁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들과 협상하지도 말고 전부 죽이라고 하시니까요.
정말 소름 돋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든 시대에 적용하면서 칼과 폭력,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나 과거 식민지 지배가 유행하던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적이 너무나 숭고한 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수단은 극단적인 방법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살육을 명하신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배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땅의 사회와 문화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한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 결정한 내용을 그때의 맥락과 상관없이 지금도 그대로 따라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문 좀 닫지 말고 바람이 통하게 열어놓으라고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무조건 칼과 폭력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강요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풍과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특별히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더 많은 곳에서 피와 폭력이 아닌 자기 희생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폭력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피와 폭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잘못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문제를 비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넘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많은 죄인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율법이 생겨서 죄가 늘어나게 만드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무엇이 죄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잖아요.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던 사람들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된다는 거네요. 그걸 통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고요.
네, 두 분 다 훌륭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셨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 받을 사람도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죽음을 부르고 왕노릇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부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은혜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죄를 계속 짓는 방법은 쓸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대해 경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더 크고 많은 죄를 짓는 방법을 시도한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그 수단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와 함께 죽은 우리가 계속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거였으니까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결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언제나 선하길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이들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로왕이나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넘겨준 갸롯 유다도 악한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된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도 궁금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조상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까지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수단이나 과정이 좋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쁜 수단과 과정을 사용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인간의 죄와 악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과 나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이루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까지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네, 잘 이해하셔서 다행입니다. 두 분이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수단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마지막에 나눈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악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악함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스스로 죄악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과정을 잘 보내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쉬운 길과 방법을 버리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를 잘 붙잡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북조선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이신 북조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중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핵심을 콕 짚어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마른 땅의 담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혹시 북조선에서 그런 선생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나요?
그런 용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선생님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남조선에서는 이런 선생님을 일타강사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을 원리에 근거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어떤 일타 강사의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어서 공부에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 분야에 있어서 먼지를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의 번지를 가르쳤던 최고의 선생님이셨죠.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꽃 튀는 논쟁에서 말씀의 본질에 근거해 전혀 막힘이 없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뛰어난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궁지에 몰고자 질문을 던졌던 자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해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인데 유대 사회에서 오래도록 논쟁 중이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 613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는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골탕 먹이거나 책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에 감동받아 진지하게 물은 것이군요. 서기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본질을 모르고 외형만 다루고 있기에 과학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작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죽음은 어디서 왔고 죽음 너머의 세상은 과연 있는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 모든 영원한 것들을 알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진지하게 진리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양피지에 적어 작게 접은 후에 팔목이나 이마에 착용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지성, 감정, 의지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럴듯한 말이나 미사 여구의 고백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진짜 사랑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죠. 이처럼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군요. 형식적으로 율법에 따르는 것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아님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묻지 않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불가능하며 또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사랑하다가 가족과 이웃을 등한시하게 되거나 또 나와 내 가족만 신경 쓰다가 하나님 사랑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으셨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웃 사랑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내 삶, 내 가족, 내 일 등 온통 내 것만 신경 씁니다. 무엇을 하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는 섭섭함 때문입니다.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사랑은 인색해집니다.
찔리는 말씀이시네요. 섭섭해지며 냉담해져서 옆에서 도와달라고 외쳐도 귀를 막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갑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권운동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결국 사랑은 관심이라는 말이군요. 사랑은 관심을 가지며 표현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푸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말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33절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어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최고 선생님의 말씀의 핵심을 잘 파악해 정리하는 훌륭한 학생이네요. 저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서기관의 말은 번제와 제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번제와 제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지키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본질과 형식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일하게 동의한 사람이었고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아는 자였으며 계명의 준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달려든 서기관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나쁜 진영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좋은 진영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으니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성경적 원리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찾아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한 꼬마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기하급수적으로 사랑이 전해져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발상 같지만 전혀 현실성 없는 원리는 아니네요. 어찌 보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낸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는 일에만 열중하면 이웃을 착취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은 추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도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본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본받지 않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해야 할 사람, 본받지 않아야 할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나눈 그 지혜로운 서기관은 당연히 예외가 되겠죠?
물론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골탕 먹이려고 여러 질문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질문을 받아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과연 다윗의 자손인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먼저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천년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먼저 언급되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통치의 대명사인 다윗입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심을 마태복음의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주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편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 안에서 한 예언한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보다 높으신 분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장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율법,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치우친 이해와 신념만이 아니라 삶도 본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의 행태를 말씀하시네요. 일반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옷을 입고 다니는 등 이 세상 명예욕에 꽉 차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명예욕으로 감당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은 보살핌의 대상인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도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떡과 옷을 주며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반 모퉁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했고 이들에게 정의를 빼앗는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11조의 일부를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 명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주지 않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은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참된 경건과 믿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행태 속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바른 삶을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중 셋째 날에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전쟁에 가까운 논쟁을 벌이셨고 모두 승리했지만 본질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런 강퍅한 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셨으니 예수님의 피로도와 외로움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을 흐뭇하게 하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이라고 알려진 바깥뜰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넣는 커다란 연보계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연보계 근처에 앉아 사람들이 돈 넣는 것을 보시는 낯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에 분노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분인데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가를 지켜보셨다는 것은 의외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보셨다라는 단어는 어떤 동작을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돈에서 알 수 있듯 당시의 돈은 종이가 아니라 동전이라 쏟아지는 소리가 헌금의 양을 짐작해 했을 것 같은데요.
잘 보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정황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연복에도 노쇠로 만들어져 있었으니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헌금 양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가 와서 연보궤에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이들이 헌금을 드렸을 땐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묵직한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연보궤에 두 렙돈의 동전을 넣었을 때는 관심을 집중하셨습니다.
목사님, 과부가 드린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왜 각각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의 돈인지 궁금합니다.
네, 두 단위가 다 들어있는데 렙돈은 유대인들이 화폐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이 화폐 단위입니다. 렙돈이라는 말에는 얇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우 얇았던 렙돈 동전은 연보궤에 넣었을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신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두 렙돈의 여인보다 부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랩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게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첫째, 이 헌금은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액수의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우쭐했을 것입니다. 연복에 묵직하게 담겼던 서류만큼이나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게 있는 것이 쥐꼬리만한 돈이었다면 사실 부끄러워서 드리기를 주저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주저없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손잡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개의치 않죠. 이 과부는 적은 두랩돈을 드리면서도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과부의 인생이어도 받은 바의 은혜가 크므로 내 몫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당당하고 담대하게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이군요. 참된 헌금이고 헌신입니다. 저의 헌금하는 손을 부끄럽게 하는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헌금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사람을 의식할수록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 드릴 사랑은 빈약해집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는 것에 예수님은 남다르게 보실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둘째로 과부의 두랩돈은 두랩돈 헌금은 희생이 담긴 헌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과부의 헌금은 액수로는 적지만 그 과부에게는 그의 생활비 전부였군요. 마음 한켠이 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랩돈은 오늘날 하루 일당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사역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금액일지 몰라도 이 과부에게는 하루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랩돈 중 한 랩돈만 드렸어도 크게 만족해하고 칭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한 랩돈을 드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과부는 모두 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마게도니아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는데 놀란 만큼 많이 했고 바울은 이 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힘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희생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헌금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를 극찬했습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지 않았습니까? 두랩돈을 연복에 넣지 않고 간직한다고 해서 그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과부는 생활비 전부나 다름없는 것을 넣었고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희생으로 드린 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우리를 천국에서 어떤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크게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헌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지 마십시오. 또 넉넉한 형편인데도 인색하게 드린다든지 많이 드리고 있다고 우쭐해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달려들었던 서기관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었고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우리의 이기주의와 소남으로 냉담해진 마음은 이웃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완악한 서기관들의 질문 폭격을 받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 자신이 다윗의 주가 되신 메시아임을 밝히셨고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은 세상 명예욕에 찌든 삶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치열한 논쟁으로 지친 예수님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였습니다. 두 렙돈은 하루 일당의 50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온전히 담은 헌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헌금을 드린 부자들이 아니라 이 과부를 극찬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형편 속에 드리는지를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서기관 중에는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서기관을 칭찬해 주셨음을 알려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계명임을 가르치십시오. 완악한 서기관들의 질문 공격을 받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를 질문하셨고 구약을 통해 메시아는 다윗의 주이심을 밝히시며 서기관들의 잘못된 메시아 관과 세상의 명예욕으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가식적인 삶의 행태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셨음을 알려주며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이 온전하고 바른 삶을 가져오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이켜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다가 매우 적은 두 렙돈 현금을 드렸던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극찬하셨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러한 마음이 담긴 예물을 기뻐하심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